여서 3장 8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여류 작가가 지은 동화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매가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바빠서 할머니의 큰 사랑 가운데 두 남매는 자라갑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잃게 된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가 남매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할머니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자기들이 이곳에서 못할 짓을 하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할머니가 사준 물 안경을 쓰고 등교합니다. 물놀이 할 때 쓰는 물 안경을 쓰고 학교에 가니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엄마가 사준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선생님은 엄마를 빨리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도 다 해놓고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숙제를 걸르지 않았던 아이들인데 하루는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과자를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크리스마스 과자를 만들다가 일부러 망가뜨립니다. 할머니가 참다 못해 다시 내려올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또 다른 것을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서서 할머니의 반지를 던집니다. 바닷가에. 그러면 할머니가 오실 줄 알고 결국 남매 중 오빠는 최악의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죽어서 할머니를 만나 다시 데려올 생각까지 합니다. 오빠는 추운 발코니에서 할머니에게 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다행히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게 말해 추위에 떨고 의식을 잃어가는 오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냅니다.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오빠도 건강을 회복하고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작은 상자가 눈에 띕니다. 아무도 놓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여니 아이들이 바다에 버린 할머니의 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남매는 반지를 통해 늘 할머니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작년도 한국에 가서 구입한 책인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읽었던 동화입니다. 늘 저희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는 동화이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매어 살고 있는 저의 모습,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동화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작가 맨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내 추측으로는 인간의 80% 이상이 독창적인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여러분 20%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80%에 속하시나요? 믿는 자들은 모두 20%에 속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슴에 새긴다면 독창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동화 작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베드로는 난데없이 이런 멋진 표현을 했을까요? 구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목회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니 환난을 잘 견디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기를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를 들으면서 늘 횟수를 셌던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동화와 같은 말을 하네.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야.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이상화 선수가 자랑스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피드 선수인 만큼 시간을 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선수죠.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화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던 태닝 선수촌에 당구 같은 배너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배너 앞에서 선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쩔 줄 몰라 할 줄 압니다. 빨리 뛰라는 건가 천천히 뛰라는 건가. 이 배너를 보면은 어떤 코치는 화를 내며 붙인 사람을 쫓아냈을 줄로 압니다. 아주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지금 시간을 재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 배너를 높이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마 이 배너를 보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늘 시간을 재왔는데 시간은 측정의 대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필라델피아 연합교회를 섬길 때 한 지혜로운 여성 교우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가게를 하면서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가게 일을 보시랴, 자녀 키우시랴, 교회를 하시랴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휴식 시간에는 시간을 길게 늘립니다. 10분을 마치 1시간처럼 느립니다. 아직까지 제 귀에 늘 생생합니다. 그는 시간의 신비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을 톡닥톡닥 재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도리어 누리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을 동화처럼 다루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베드로에게 이 지혜를 배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주님께서는 하루를 길게 늘려서 천년이 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년을 줄여서 하루가 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때로는 하루를 길게 늘려서 천년이 되게 하기도 하고 줄여서 하루가 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시간을 줄이고 또 언제 우리는 느리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도들의 고난의 날이 극히 짧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난의 날이 심히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을 스스로 질질 느리면서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받은 고난, 그리고 그동안의 고난, 받은 고난들을 세가면서 하루하루를 왕창 길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은 바로 시간을, 나쁜 시간을 느리는 겁니다. 걱정은 우리들의 하루를 길게 만듭니다. 일주일을 길게, 1년을 길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들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과연 오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베드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리어 베드로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두 하늘나라에 갔을 줄로 압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자기들의 고난의 시간이 한 순간과 같았음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했을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마음속으로 길게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하나씩 지금 안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짧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의 시간을 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마음으로 마음껏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은 지나는 한 순간의 불가함을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반면 우리들의 의로운 삶은 의로운 이야기는 하루가 천년의 이야기처럼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13절까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은 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행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하루에도 천년의 이야기를 창조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니타 존슨이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에게 상담실로 오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실로 불려가 보신 분들 기분을 이해하시겠죠? 초조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가서 앉습니다. 넌 손톱을 곧잘 물어뜯더구나. 자기는 신경과민이었고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곤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름답고 특별한 아이야. 손도 정말 예쁘지. 선생님은 자그마한 기구가 들어있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며 말합니다. 너는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손가락을 하나씩 잡아 손톱 뿌리 부분을 정리하고는 들쭉날쭉한 손톱 끝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을 매끈하게 해주는 향긋한 로션을 양손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는 부푼 가슴으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된 듯 머리를 높이 들고 어느 때보다 활짝 웃으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늘 야단을 맞고도 고칠 수 없었던 버릇이었는데 그날 이후 다시는 손톱을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가가 되었고 악기를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다니는 교회에 한 여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따금씩 자기를 비하해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은 마약 중독자로 몸을 팔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만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거리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여자를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해요.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을 지녔어요. 4년 후 그 여자는 드디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해요 생각하며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거죠? 상담 선생님이 로니타 존슨에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하루의 아름다운 행위가 놀라운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꽃 피우고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천년 동안?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는 이처럼 천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루를 길게 늘이십시다. 우리들의 하루는 결코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벌써 2월 세 번째 주, 한 달하고 반이 올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2014년도도 우리가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이제는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2013년, 14년도를 천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요즘 20, 30년 만에 강추위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저도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의 바지를 세탁소에서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요 여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치수를 재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오늘은 추우니 따뜻한 날에 가자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이 모습이 생각나면서 강추위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나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저는 아침 기도를 드린 후 집사람에게 오늘은 세탁소에 들리자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세탁소에 가긴 갈 거지만 아무도 손님들이 오지 않을 때 맡기는 것이 주인을 더 기쁘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탁소에 가보니 역시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인은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희를 맞이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저의 작은 정성이 주인에게 따뜻한 동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저도 그 하루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성 어거스틴은 시간의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묻는 자가 있어 그에게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아주 시간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신비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간은 누리는 것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는 마음껏 시간을 줄이십시다. 천년이 하루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남은 하루를 더 길게 누리십시다. 의의 삶을 사는 도구로 삼으십시다. 우리 모두 시간의 신비를 이용하여 멋진 동화 작가가 되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도리어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됨을 느낍니다. 시간을 재면서 사는 순간 시간은 도리어 우리들의 주인이 됨을 느낍니다. 듀데이트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의 신비를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천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를 될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몹시 힘들 때는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아름다움을 축복을 기억하며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나머지 하루는 경건함과 의로운 삶을 통하여 천년만년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천년 되게 하시고 천년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